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 해결을 해결하기 위한 두 개 국가 해법을 지지하는 국제 평화 회의가 일요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됐습니다. 프랑스의 장 마크 에호 외교장관은 회의 개막 연설에서 우리의 책임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는 것이라며 이는 힘든 일이지만 다른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을 포함해 전 세계 70여 개국 외교장관과 고위급 외교관리가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측과 팔레스타인 측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이번 회의를 개최를 환영했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회의가 무익하고 조작됐다며 반발했습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달 이스라엘 정착촌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은 이날 표결에서 이례적으로 기권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관련국 대사들을 소환하고 지원을 차단하는 등 미국과 결의안 표결에 찬성한 안보리 이사국들을 맹비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입주일 앞둔 토요일 미 전역의 주요 대도시에서 트럼프 당선인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대는 트럼프 당선인의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와 무슬림 입국 금지 등 반이민 정책에 반대하며 이민자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역사적인 흑인 교회에서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크리스 반 홀렌 상원의원은 이 자리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자유의 여신상을 땅에 파묻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미국은 모두의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시위대는 워싱턴 시내에서 흑인 민권운동가 알 샤프턴 목사가 이끄는 우리는 떠날 수 없다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워싱턴 DC 외에도 뉴욕과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피닉스 등 미국 내 수십 개 도시에서 같은 날 트럼프 반대 시위가 열렸습니다. 한편 대통령 취임식 다음 날인 21일 워싱턴 DC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반대하는 대규모 여성 행진이 전국적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이 행진에는 전국에서 약 20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흑인 민권운동 지도자인 마틴 루서킹 주니어 목사 기념일을 앞두고 존 루이스 하원 의원을 비난했습니다. 조지아주 출신인 루이스 의원은 킹 목사와 함께 흑인 참정권 운동의 상징인 1965년 엘라베마 셀마 평화 행진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인권운동가입니다. 루이스 의원은 금요일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을 합법적인 대통령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루이스 의원은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해킹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가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이 당선을 도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당선인은 토요일 인터넷 단문 사이트인 트위터에 루이스 하원 의원은 선거 결과에 대해 거짓된 불평을 하기보다는 끔찍하고 무너져가는 지역구의 문제를 고치고 주민들을 돕는 데 더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루이스 의원은 말뿐이고 행동이나 결과는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 같은 비난은 민주당과 흑인 인권단체로부터 거센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지난 수년간 루이스 의원을 막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리아 반군 측이 토요일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오는 23일 열릴 예정인 평화협상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화협상은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는 러시아와 반군 지원국인 터키의 중재로 열리게 됐습니다. 시리아 반군 단체인 최고협상위원회는 이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틀간의 회담을 갖고 아스타나 회담을 지지하며 회담이 휴전체제를 강화해주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상은 유엔이 중재한 제네바 평화협상으로 가기 위한 첫 단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터키 외교부 장관은 토요일 아스타나 회담에 미국도 초청하기로 터키와 러시아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숙입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경제가 보인다.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많은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차기 행정부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등 외교 안보 분야 강력급 지명자들에 대한 미국 의회 청문회가 일제히 열렸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임의의 시각에 발사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미국의 대북 인권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주 미 의회에서 열린 차기 트럼프 행정부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중앙정보국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지명자의 목소리를 잠깐 들어보시죠.
Yes, I would, Senator. In fact, I mean, that is the issue with North Korea is we have failed to enforce existing sanctions regimes, including that.
Sir, it's a serious threat, and I believe that we've got to do something about it. And I think
Do you believe it's in our national security interest to make sure that North Korea never develops?
틸러슨 지명자는 11일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독자 제재와 유엔 제재를 이행하는 데 실패했다면서 지난해 통과된 미국의 대북 제재법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제임스 매티스 지명자는 12일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국의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미국이 뭔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차기 행정부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지명자의 북한 관련 발언 내용을 잠깐 들어봤는데요. 지난주 청문회를 통해서 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나요?
예,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급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북 정책의 윤곽이 드러났다라고까지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시는 대로 청문회라는 게 정책 방향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보다는 가령 북한이라고 하면 북한 문제 또는 북한 자체에 대한 이 지명자들의 인식을 알아보는 수준이거든요.
네.
특히나 이번에 청문회는 북한 문제가 초점은 아니었습니다. 북한은 사실 틸러슨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의 경우에는 딱 한 명의 의원만이 질문을 했고요.
네.
거의 대부분 러시아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 문제에 대한 발언은 바로 그 질문에 딱 한 번 나왔던 사안이고요. 지금 미국의 차기 트럼프 행정부도 러시아 문제, 중국 문제, 그리고 중동 문제에 굉장히 집중해 있기 때문에 이 북한 문제는 사실 우선순위에서는 좀 뒤로 처지는 게 아닌가 하는 네. 그런 지적들도 없지 않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에서도 북한 문제는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러나 물론 북한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 서면 보고서를 청문회에 앞서서 미리 위원회에 제출하는데요. 여기에서는 북한 문제가 제법 있었습니다. 대체로 틸러슨 지명자와 매티스 지명자의 북한 문제에 대한 인식은 지금까지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밝혀왔던 그런 것과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이었고요. 다만 이것이 정책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실제로 차기 행정부의 진영이 갖춰지고 여기에서 또 토론을 통해서 결정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북 정책의 윤곽이 드러나기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윤국한 기자가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청문회를 통해서 드러난 차기 미 행정부의 외교 안보와 군사 면에서의 우선순위는 과연 어떤 것일지 좀 궁금합니다. 최원기 기자가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는 20일 출범하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주도할 국무장관, 국방장관, 그리고 중앙정보국장 CIA 지명자들에 대한 미 의회 인준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지명자들은 그 청문회에서 자신이 담당할 분야에 대한 입장, 인식, 시각 등을 밝혔는데요. 그것이 당장 무슨 구체적인 정책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정책의 일종의 배경, 방향이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데요. 먼저 미국 외교정책의 사령탑인 국무장관 지명자인 렉스 틸러슨 지명자는 미국 외교의 핵심으로 트럼프 당선인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해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힘과 위상을 회복하겠다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세상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수단과 윤리를 갖춘 지구상 유일한 초강대국이지만 미국이 이끌지 않으면 세상은 더 혼란하고 위험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따라서 미국의 지도력을 회복하는 것에 정책의 높은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동의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그러니까 ISIL이죠. 이 무장세력을 격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러시아를 견제 또 중국을 압박하고 또 나토 동맹을 강화하고 또 북한 문제도 언급을 했습니다. 또 군사를 담당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지명자는 10일 청문회에서 국제적인 동맹을 중시하고 또 안보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또 중앙정보국 CIA 지명자가 된 그 마이크 폼페이 지명자는 테러리즘 또 순위파 무장세력 ISIL 또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을 당면한 위협으로 꼽았고요. 또 사이버 해킹도 상당히 그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 유념할 점은요. 미국 언론이 뭐 한결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국무국방장관 내정자들의 이런 시각이 트럼프 당선인의 기존 입장과는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네. 그동안 트럼프 당선인의 입장을 좀 들어보면요. 러시아를 어떻게 해서든지 관계를 좀 개선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 대해서 뭐 강경한 또는 그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행정부가 이제 발족이 되면요. 이를 같은 상이한 시각을 백악관에서 어떻게 논의해서 하나의 단일한 정책으로 마는지가 상당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언론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미국에서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하든지 또는 어떤 국회에서의 어떤 논의가 있든지 할 때 우리는 주로 이제 한반도 문제가 관심거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보도를 하는데 이것이 혹시 듣는 분들한테는 늘 미국에서는 이 한반도 얘기만 하고 있나 이런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대개 보면 경제라든지 미국 국내 문제라든지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문제라든지 주로 이제 큰 것들을 얘기하고 그중에 이제 북한 문제 특별히 그 이슈가 생길 때는 얘기를 하고 그런다는 점 이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또 말씀이 나왔는데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이 지명자들의 인식은 어떤지 이런 문제는 사실 미국과 중국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면은 방금 최은기 기자가 이 틸러슨 지명자나 매티스 지명자의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인식이 트럼프 당선인과는 좀 달랐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소개를 해줬는데요. 네, 네.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주목할 만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중국과 관련해서는 특히 강경한 그런 국무장관 지명자의 발언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었는데요.
네.
국무장관 지명자 틸러슨 지명자는 중국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하는 활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것에 대해서는 국제 기준을 존중하지 않는 불법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중국이 경제 내지는 무역 관행과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합의나 약속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요. 또 지적 재산권을 훔치고 다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해결을 위해서 믿을 만한 파트너가 아니었다. 이렇게 상당히 강한 어조로 중국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네.
이 특히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인공섬 건설 활동들
네.
이것들을 중지시켜야 한다라고 했고 이 섬들의 중국의 접근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이 중국 측으로부터 상당히 강한 그런 말하자면 문제 제기가 나왔고 중국의 관영 매체는 그런 정도의 발언이라면은 거의 전쟁을 하지 않은 수준의 마찬가지다라고
네.
이렇게 강하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 지명자의 경우에는 러시아와 관련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발언을 한 것이 이 트럼프 당선인과는 좀 대비되는 측면에서 네.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사실 러시아 푸틴 대통령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상당히 여러 차례 강하게 얘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지만 매티스 국방장관 지명자는 러시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도 미국 정부는 러시아와 긍정적으로 간여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성공한 게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미국의 유럽에서의 말하자면 군사적인 협력의 핵심 아닙니까?
네네.
이 나토를 깨려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책 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런 입장 표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매티스 국방장관 지명자가 대단히 그 말도 좀 강경하고 거칠게 하고 좀 그런 인물로 소문이 나 있는데 자 앞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어떻게 조율이 돼 갈지 궁금한 부분이네요. 자, 이 북한 문제와 관련한 입장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금까지 나온 이 두 지명자들의 얘기 중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뭐 주목할 만한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최현기 기자가 좀
네. 주시죠. 앞서도 뭐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가 그 이번 상원 그 인준청문회에서 강력한 그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틸러슨 지명자는 미국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독자 제재와 유엔 제재를 이행했는데 실패했다며 지난해 통과된 미국의 대북 제재법을 충실히 이행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틸러슨 지명자는 지금까지 미국이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북한에 엇갈린 신호를 보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고요. 그러면서 그 첫 단계로 제재의 빈 구멍을 메우고 이행하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 추가 조치를 촉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지명자도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주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심각한 위협이다 이렇게 지명을 하면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앞서 말한 바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특정짓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말을 삼갔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그 어떤 선택 방안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그러자 매티스 지명자는 어떤 것도 선택 목록에서 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는 그 대북 제재 의지 강력한 것을 표명을 했는데 중국의 협력에 대해서는 어떤 말들을 하고 있나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그 논란을 불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발언이 나왔는데요.
네.
이 틸러슨 지명자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이 그동안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아니었다.
네.
이렇게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북한 핵 문제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남중국해 문제라든지
네.
또 무역 문제 그리고 또 지적재산권 문제 또 환율 관련 문제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중국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고 국제적인 합의나 또 약속을 준수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강한 어조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언급들은 중국과 북한 문제에 관해서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실제로 이런 발언들이 행동으로 옮겨질 경우에 적지 않은 그런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네.
말씀 제가 드린 대로 중국은 사실 틸러슨 지명자의 중국 부분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강하게 반박을 하고 나섰거든요.
네네.
실제로 틸러슨 지명자뿐만 아니라 현 오바마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들도 한결같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그 협조와 협력이 필수적이다라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마당에 이 틸러슨 지명자가 이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이고 또 비판적인 발언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중국의 협력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제2차 제재, 이른바 이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했다지 않습니까?
네, 세컨더리 보이콧, 즉 2차 제재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등 그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 대량살상무기나 핵미사일과 관련된 북한 기업 기관이나 뭐 개인을 제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그것이 아니라 가령 뭐 중국의 어떤 기업이 북한에게 무슨 금지된 물자를 지원한다든가 거래한다든가 이런 것이 제한하는 것이 바로 그 세컨더리 보이콧, 즉 2차 제재인데요. 이번 청문회에서 이 같은 것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즉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그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는 북한 대외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에 북한이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다만 이 질문 즉 2차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질문에는 즉답을 하지 않고 다만 중국을 압박해야 된다 그런 의지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사실 그 미국의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복잡한 과정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청문회에서 약간씩 나오는 이걸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확정 지어서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 국무장관 지명자 특히 경력이 대기업의 경영자라는 것 이외에는 그런 다른 국방이나 정치에 이런 데 경험이 별로 많지 않아서 앞으로 또 어떤 조정이 또 있을지 어떻게 또 달라질지 그거는 뭐 좀 두고 봐야 될 일인 것 같군요. 자, 이번에는 매티스 국방장관 지명자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좀 살펴볼까요? 다시 한번.
예, 최현기 기자가 방금 말한 대로 심각한 위협이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매티스 지명자는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더 이상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요. 관련해서는 서면 보고를 위원회에다가 미리 제출한 게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 북한에 점증하는 미사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고요. 또 동맹국들의 군사적 억제력을 강화하는 노력에 있어서 여기에 협력을 한다 미국이 이런 언급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바마 행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것과 큰 차이는 없는데요. 관련해서 미국 정부의 그러면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떤 모양으로 나올 것인가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그리고 중앙정보국 등의 유관 부처들 간에 말하자면 긴밀한 협의도 필요하고요.
네.
물론 대통령도 관계가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또 북한이 어떤 태도로 나오느냐도 상당히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잘 아시는 대로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8년 동안 사실 북한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는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그렇지만 이것이 애초부터 오바마 대통령 자신 그리고 또 존 켈리 국무장관의 대북 입장이나 정책은 아니었습니다.
네.
집권하기 전에는 오바마 대통령도 그랬고요. 또 캐리 장관도 북한과 적극적인 대화와 관여를 강조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과 직접적이고 단호한 강경한 그런 대화를 펼쳐나간다라고 했고요. 존 켈리 국무장관은 대화 자체가 불량 행동에 대한 잘못된 행동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었습니다만 오바마 행정부가 집권하고 출범을 갓할 시점에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했고 또 네.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기존의 입장을 상당히 바꿔놓고 이런 계기가 됐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집권 초기에 북한이 어떤 행태를 보이느냐 이것과도 상당히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운동을 할 때 미군이 주둔해 있는 나라의 방위비를 더 부담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특히 이제 한반도 쪽에도 관심이 많았는데요. 이 매티스 지명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유세 기간 중간에 한국, 일본, 또 나토 같은 국가들이 좀 더 방위 분담을 더 많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상당한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날 청문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 지명자는 이날 질문이 나왔는데요. 한국과 일본이 방위비 부담금을 상당 부분 추가로 부담하지 않으면 미군이 철수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방위 조약 의무를 유지할 때 또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할 때 더 강해진다며 마찬가지로 우리 동맹과 파트너들도 그들의 의무를 인정하길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주둔 미군 철수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이 나오자 영내 주둔에 있는 미군의 철수 계획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미군이 철수하면 우리의 동맹 방어 의무를 다하고 우리의 이익을 방어하는 노력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은 그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지난주에는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장 CIA 국장입니다. 여기에 인준청문회도 열렸는데요. 이 폼페오 지명자도 북한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한 게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뭐 짧게 언급은 했지만 사실 북한은 거의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네.
물론 폼페오 지명자는 공개회의 이후에 또 비공개로 별도로 청문회를 가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북한의 핵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핵심적인 관심사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수 있겠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별로 큰 언급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와 함께 미국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라는 언급을 하고 넘어갔고요. 또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박을 무시하면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라는 언급, 그리고 또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도 이 북한이 위협으로 떠오를 수 있다라는 정도의 언급을 하는 데서 그쳤습니다.
네. 외교안보 분야 지명자들에 대한 인준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아울러서 또 미 의회 인준 청문회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미국은 민주국가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어떤 그 인사를 지명해서 장관으로 기용하려 할 경우에 반드시 그 의회 청문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이제 민주주의의 한 단면이고요. 또 하나 그 인준 청문회에 통과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미국 언론은 국무장관, 그러니까 렉스 틸러슨 지명자, 국무장관 지명자하고 국방, 제임스 매티스 지명자죠. 그다음에 폼페오 CIA 국장 지명자 3명에 대해서 국방과 CIA 국장 지명자는 큰 문제 없이 아마 인준청문을 통과할 것 같고 국무장관 지명자, 그러니까 렉스 틸러슨 지명자의 경우는 좀 난항을 겪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오늘은 외교 국방 분야 강요 인준 청문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던 뉴스 중에 이 북한이 ICBM 위협을 한 것이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이 마감 단계에 있다고 밝힌 데 이어서 또다시 ICBM 발사 의지를 내비치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다는 점이 좀 다른데요. 이 부분 좀 살펴봐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외무성 대변인도 지난 8일에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내용과 같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고 수뇌부가 결심하는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네.
사실 북한은 연초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이어서 외무성의 이런 발표, 그리고 또 이어서 러시아 주재 대사의 발언을 통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공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 이런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새해 들어서 북한과 관련한 화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바로 미국 본토를 겨냥한 핵미사일 공격을 의미하는 것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북한이 새해 들어서 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잇따라 언급하는 거에 대해서 이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관심을 끌어서 협상을 좀 압박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면서 새삼스러운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이렇게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위협을 하고 있는 그 이런 상황인데요. 현재 미국의 이 국방장관 애쉬턴 카터 장관은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네, 북한의 그 같은 발언이 나오자 미국의 그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이 그 입장을 밝혔는데요.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은 10일 퇴임 전 그 마지막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일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과 동맹국에 위협이 된다면 요격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그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요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한국 정부도 당연히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경우에 강력한 응징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경고를 했는데 한국 국방부의 문상균 대변인 목소리 잠깐 들어볼까요?
북한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ICBM을 발사한다면 우리와 국제사회에 더욱 강력하고 빈틈없는 대북 제재와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그리고 강력하게 응징할 것입니다.
네, 자 한국 정부의 그 입장을 종합해서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궁금한 것은 중국 정부가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북한의 이 ICBM 발사를 중국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예, 당연히 우려스러운 일로 밝히고 있습니다.
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언급한 내용인데요. 그러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 북한의 ICBM 발사 공언이 위험스러운 일이라고 지적을 하면서도
네.
아울러서 미국에서 카터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발사할 경우에는 격추할 수 있다라고 한 언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네. 우려할 만한 일이다
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은 항상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특정하지 않고 그 당사국들을 전부 다 자제를 요청하고
네.
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관련해서 중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만약에 북한이 실제로 ICBM 시험 발사를 하게 된다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를 더 이상 막기가 어려울 것이다
네.
라는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보기에 이 북한의 ICBM 역량은 과연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또 만약에 시험 발사를 한다면 또 언제 할 것으로 보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볼까요?
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 그러니까 90% 이상 완성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만은 90% 이상 그럼 100%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엇갈린 시각이 있습니다.
네.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거의 완성이 다 돼서 지금이라도 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거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90%가 됐지만 아직 그 10%를 다 채우지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년 이상 미국과 같은 또는 그 러시아 같은 초강대국의 그 ICBM 수준까지 가려면 아직 몇 년 더 걸린다. 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그 신중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무수단 미사일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아 무수단 미사일은 북한이 지난해 그 7번이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네.
그 중에 한 번만 성공하고 6번이 다 그 실패를 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무수단 같은 이 같은 그 중거리 미사일이 다 이렇게 7번 중에 6번이 실패할 정도면 아직 그 ICBM 그거보다 더 긴 장거리 미사일은 힘든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상당히 그 참조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만일 그럼 쏜다면은 또 시험을 하기 위해서 시험 발사를 한다면 언제 할 거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힘들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대개 2월에서 4월 또는 3월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3월 이후에는 이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고
네.
또 대강의 대북 정책도 이제 완성이 되고 이럴 테고요. 또 3월에는 또 연례적으로 미한 연합훈련 자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의 사례를 볼 때 북한이 이것을 빌미로 아 연합훈련 자체가 핵전쟁이고 북한을 공격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도 일종의 자위적 차원에서 아 우리도 핵 개발을 하고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수 있다. 이런 명분을 활용해서 발사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그거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한국 국방부가 최근에 내놓은 이 국방백서에서도 북한의 ICBM 능력에 대한 대목이 있다고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좀.
방금 최 기자가 얘기한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무수단 그 중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도 여러 차례 실패를 했거든요.
네네.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그 수준을 좀 평가하기 어렵다. 다만 아직 시험평가도 안 한 수준이고 네. 하기 때문에 하면서 개발이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도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VOA가 보내드리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에 개인 7명과 기관 2곳을 인권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제재 대상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포함이 돼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어떤 인물들이 제재 대상이 됐는지를 우선 소개를 해주시죠.
네, 미국 무부는 그 11일 의회에 그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보고서 제목이 북한의 인권 유린과 검열 2차 보고서입니다. 여기에는 김여정,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죠. 김여정 등 그 개인 7명과 기관 2곳을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자로 지목을 했고요. 재무부는 이를 바탕으로 이들을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국무부는 김여정이 북한의 모든 매체를 통제하는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라며 이 기관이 북한 주민들의 세뇌를 담당하는 기관임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김여정 외에 추가로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은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과 김일남 인민모안부 함경남도 보위국장, 최휘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그리고 민병춘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그리고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그리고 김일남 함경남도 보위국장, 그리고 강필훈 인민내무군 정치국장 등이 올랐습니다. 또 이 같은 개인 외에도 북한의 그 정부기관으로는 국가계획위원회와 노동성 등 두 곳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지정이 되면 과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압박이 가해질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잠깐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 일단은 제재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 제재 대상으로 지정이 되면 미국의 입국이 금지되고 또 네. 미국 내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동결이 되고
네.
미국인들과의 거래도 금지됩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는 대로 이 제재 대상 인물들은 그 밖에 어느 북한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미국 여행을 한다든지 미국 내 자산을 갖고 있다든지 미국인들과 거래를 한다든지
네.
이런 말하자면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권 관련 제재는 아주 상당 부분 상징적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것이 내고 있는 상징적인 효과 여기에 미국 정부는 상당히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 BOA가 미 국무부의 톰 말리노스키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그 제재 명단에 오른 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VOA가 톰 말리노스키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담당 차관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서도 그 가장 그 핵심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김여정,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 제재 대상에 오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유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그 김여정이 그 이렇게 제재 명단에 오른 것이 어떤 그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 말리노스키 차관부는 김여정은 북한 정부에서 선전선동과 검열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한 내부의 정보를 통제하고 지도자 신격화와 숭배를 위한 거대한 제재 책임자고 따라서 우리는 그가 누구의 여동생이기 때문에 제재 명단에 오른 것이 아니라 김여정이 북한 통치체제에서 담당한 자신의 역할 때문에 명단에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동생 이건 무슨 친인척이래서 그 제재 명단에 오른 것이 아니라
네.
북한 체제 자체, 북한의 그 정권 자체가 커다한 그 인권유린의 그 하나의 기구이고 그 기구에서 김여정이 상당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구조적인 책임을 물어서 김여정을 올랐고 이것이 무슨 특별한 효과를 거둔다는 것보다도 이와 같은 익명성의 숨기보다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을 해서 반드시 인권유린에 간접적이라도 개입이 됐으면은 우리가 책임을 묻겠다 이런 미국 정부의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런 입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북한의 기관 중에서는 국가계획위원회와 노동성 등 두 곳이 이 대상이 됐는데요. 특별히 이 두 곳을 대상으로 한 것은 어떤 특별한 그 이유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북한 내에서 강제 노동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이 부분에 대해서 말리노스키 차관보는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래전부터 미국 정부가 이 북한 내 강제 노동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해 왔다라는 점을 밝히고 있고요.
네.
이것이 끔찍한 문제다. 그래서 북한 내 최악의 인권 유린 사례 중 하나이고 그래서 이 두 기관들은 책임이 있다. 강제 노동이 끔찍한 사례로 미국 정부가 꼽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위원회 그리고 노동성 두 곳이 제재 대상이 된 것이고요. 아마 이 두 기관들은 미국 정부가 지금 해외에서의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말하자면 탄압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노동 착취와 관련해서 문제 삼고 있는 노동자 파견에도 관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잠깐 한 가지만 더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 휴먼 라이트 워치가 국제적인 인권 단체입니다. 아, 2017 세계 인권 그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에서 그 북한의 인권 상황이 대단히 열악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내용 간단히 한번 정리를 좀 해 주실까요?
예, 그 휴먼 라이트 워치는 매년 연례 보고서를 통해서 전 세계 각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도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그래서 이 북한의 인권 상황이 재앙적인 수준이다라고 네. 하면서 오히려 그 재앙적인 수준의 인권 상황이 더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북한의 김씨 왕조 그리고 노동당이 70년간 통치한 그런 억압적인 국가 가운데 하나고 또 북한 정부가 강제 수용소를 운영하면서 강제 노동 그리고 공개 처형, 자의적인 구금과 고문, 수감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미국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 국방장관 지명자의 인준청문회 소식과 함께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를 위협했다는 내용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미국의 대북 인권 제재 명단에 올랐다는 내용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비오에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경제가 보인다 전영란입니다. 노후 설계 박람회에 다녀온 탈북자 김영수 씨. 박람회장에서 봤던 비과세 연금 저축에 관심이 있는 모양인데요.
여보, 그 연금보험 오늘 또 들려고요? 어제 말하던 거?
어제 말하던 거? 네. 글쎄, 지금 3일 동안 하는데 시중은행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 전세하니까 전세하다 보니까 지금 나와서 해주는 거야 이게. 들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당신 시간 있으면 같이 갔으면 좋겠다.
네 오늘 또 시간 있는데 어떻게 할까?
회사 때문에. 그러면 글쎄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
혼자 가야죠. 어떻게 해야지. 금융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전화
옳다
해야지.
옳다 옳다.
잘 근데, 알아봐가지고.
네 아는 사람 하나 있어. 한번 그 사람한테 하면 이 보험에 대한 걸 한번 좀 가게 좀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 물어보고 들어야지.
물어보고 좋으면 그럼 좋으면 일단 드는 걸 해봐야 되겠다.
좋으면 들고.
그러니까 국민연금보험하고 다른 게 이건 개인연금보험이니까 그럼 내가 낮에 한번 전화해보고 그럼 혼자 또 가서 알아봐야 되겠네요. 알았어.
신중한 성격의 탈북자 김영수 씨. 가입하기 전 상세히 알아보기로 하고 금융 전문가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형수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오래가 많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네.
제가 좀 여쭤볼 것 하나 되겠거든요.
네네, 말씀하세요.
아, 저 금융 쪽에 아직도 좀 잘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요.
네네네.
아, 그 연금, 비과세 연금보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네네.
혹시 이런 보험 들어보셨는지요? 괜찮아 보이기도 해가지고, 제가 지금.
아, 일반적으로 이제 그 소득이 있어가지고.
네네.
세대 혜택을 받으려고 그러면.
네.
통상 이제 연금저축을 가입을 합니다. 근로자들은요.
네네.
아, 그래서 이제 연간 이제 400만 원까지.
네.
예, 이제 가입을 해서 소득공제를 받고 있고요.
네.
비과세 연금저축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네.
이렇게 근로자한테 세대 혜택 주기 위해서.
네.
노후 자금으로 준비하라 그래가지고.
네.
하는 연금저축 그거 같은데 이제 연간. 네.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하는 그거이고 있고요.
네네. 아, 그럼 이게 연금보험 이것도 괜찮다 소리죠?
예, 그거는 400만 원 정도 가입하는 건 아주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비과세 연금저축 가입을 위해 다시 박람회장을 찾은 탈북자 김영수 씨 담당자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지금 적금인 거죠? 적금.
그러니까 10년짜리.
10년짜리 적금.
네.
네.
이제 비과세 혜택을 이제 받아가실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보통 적금 상품은 중간에 돈을 깨야 되지만 이 상품은요.
네.
중간에 입출금이 자유롭습니다.
아,
중도 인출 기능이라 그래서.
네.
가입하시고 2년 이후부터 전국.
네.
농협 중앙이나 가까운 그냥 지역 단위 농협 가시면요.
네.
사장님께서 저축하신 금액에서.
네.
50%에서 최대 90%까지 인출이 가능하세요.
네.
현재 금리는 몇 프로 내면.
네.
이자는 단기가 아니고 복리로 드립니다. 이자 그럼.
네. 네.
2.5% 드리고 있는데요.
네.
대신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요. 10년짜리. 비과세 상품은 어느 금융사나 다 변동금리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 변동이 되게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축 목돈으로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네.
연금으로 전환도 가능하세요.
아, 예.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이 됩니다.
10년 동안이나 돈을 내야 하는 상품이니만큼 탈북자 김영수 씨 꼼꼼하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따져봅니다.
근데 만약 이걸 드는 거 말이에요. 이게 만약 저하고 지금 집사람이라면 저 혼자 들었다 치면 끝나고 날 때는 만약 집사람한테도 이전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계약자 변경 가능하세요.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대한 건 내용은 없잖아요.
원래 있습니다. 이런 10년짜리 비과세 상품은요 일반 적금의 차이는.
네.
보험사 상품이 다 보험사에서 운영 관리를 하잖아요.
네.
연금보험이니까.
네.
보험사 상품은 좋은 게 뭐냐면 계약자 변경이 가능하세요.
아하.
네. 대신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은 이자를 2.5% 드리잖아요.
네.
변동금리인 걸 아셔야 돼요. 대신 요새 금리가 너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품의 장점은 아무리 금리가 떨어져도
최저
2% 고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자 더 드립니다. 행사 때 하시면 추가 적립이라 그래서.
네.
가입하시고 5년 이후부터 0.5% 이자 따로 적립이 됩니다.
5년 이후인가요 그러면?
네. 또 적립 때 이자도 좋은 게 뭐냐면 복리로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네.
이자가 굉장히 많이 불안한 장점이 있죠.
담당 직원의 열띤 설명을 들은 탈북자 김영수 씨. 가입하기로 마음이 기운 것 같죠?
아,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기본적으로 지금 이걸 할 건데요. 할 건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10년을 넣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52살이면 62살까지 넣잖아요.
네.
62살까지 넣고 나서
전화하셔도
그 이후로 저축을 계속 한 거나 같은데.
네.
이제 그때부터는 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30만 넣었으면 뭐 30만씩 매달 받는다 쳐도.
네.
72살이면 10년 되잖아요. 그렇게 받고 나서도 72살 지나서도 계속 받아서.
그렇죠. 종신토록. 그래서
종신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니까.
네. 그래서 종신형이 있는 거예요.
네네네.
네. 연금연금 자체가 종신형도.
네.
있고 확정형 상속형이 있는 건데.
네.
요거는 납입 끝나고 나서 사장님께서 나중에 연금 전환할 때 선택하시는 거예요. 내가 종신으로 받겠다 아니면 확정으로 받겠다.
확정은 뭐예요?
확정형은 말 그대로 기간을 짧게 뭐 10년 15년
짧게 해서 많이 받는다.
많이 받는다는 거죠.
짧게 해서 많이 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네. 금액이 당연히 크겠죠 종신형보다.
그 상속형이라는 건 안 받게 다 안 받고 죽으면 그저 자식한테 주겠다 뭐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건가 이거는?
받아 가시다가 돌아가시게. 네? 되시면 나머지 적립액을 배우자나
배우자한테 준다. 아,
네 그렇죠.
네. 그게 뜻이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네.
탈북자 김영수 씨 과연 정확한 내용을 알고 가입을 했을까요?
예, 참 들어보니까요 이 보험은 다른 보험 같으면 예, 돈을 받을 때 그때 이제 세금을 떼가지고 세금 뗀 나머지 돈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번에 든 보험은 비과세기 때문에 세금을 떼지 않은 그 돈을 그대로 받을 뿐만 아니라 도중에 인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도중에 돈을 찾아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복리입니다. 돈을 이게 넣게 되면 그게 년마다 그게 이제 리자가 불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 먹어서 돈을 받을 때 불어난 돈, 리자가 겹겹으로 불어난 그런 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엄청 좋습니다. 레암은 10년 동안 매달마다 30만짜리 들었는데요. 예, 한 달에 한 300달러 정도 되게끔 들었습니다. 아, 그 돈을 매달 내게 되면 10년 동안 꼬박꼬박 매달마다 내고 나서 그러면 10년 지난 시점부터는 죽을 때까지, 종신형입니다. 죽을 때까지 돈을 받는 겁니다. 참 좋은 보험 같습니다. 이전에 제가 국민연금보험은 계속 들고 있는데 그 보험 말고도 이것까지 들고 나면 달마다 저희 부부간이 잘하면 한 100만 원 정도, 1000달러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죽을 때까지 안정적으로 또 살 수 있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오늘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이렇게 보험까지 들고 나니까 좀 든든한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경제가 보인다였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19년 1월 15일 오늘.
Sie zu einer Scheinverhandlung wegbringen. Auf dem Weg ins Gefängnis wird Rosa Luxemburg getötet.
마르크스 이후 최고의 지식인 혁명가, 붉은 로자 등으로 불린 로자 룩셈부르크가 독일 군인들에 의해 살해됐습니다. 1871년 러시아령 폴란드에서 태어난 룩셈부르크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오직 혁명적 사회주의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후 27살 때인 1898년 독일로 건너가 독일 사회당에 들어간 룩셈부르크는 1917년 독일 공산당의 전신인 스파르타 군단을 결성하게 됩니다. 이후 1918년 11월 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자 룩셈부르크를 중심으로 한 스파르타 군단은 베를린을 비롯한 주요 도시를 장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혁명은 그 독일군의 강경 진압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혁명의 중심에 있던 룩셈부르크는 동지인 리프크네이트와 함께 1919년 오늘 살해된 뒤 광물 속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이후 그 동독은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게 됩니다. 1929년 1월 15일 오늘.
I have a dream that one day this nation will rise up and live out the true meaning of its creed.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로 유명한 미국의 흑인 해방 운동 지도자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미국 조지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후 목회자의 길로 들어선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1950년대 중반 흑백 분리 금지 운동을 주창하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1955년 12월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시에서 로자 팍스라는 한 흑인 여성이 백인 남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 체포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킹 목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1년여에 걸쳐 버스 타지 않기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흑인 민권 운동가들의 끈질긴 노력 끝에 결국 미국 연방 대법원은 1956년 버스 내 인종 분리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킹 목사는 이후 1964년 미국 내 인종차별을 끝내기 위한 비폭력 저항운동을 벌인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두 개 국가 해법을 지지하는 국제평화회의가 일요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됐습니다. 프랑스의 장 마크 에호 외교장관은 회의 개막 연설에서 우리의 책임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협상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힘든 일이지만 다른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을 포함해 전 세계 70여 개국의 외무장관과 외교관리가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측과 팔레스타인 측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이번 회의를 개최했지만 환영했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회의가 무익하고 조작됐다며 반발했습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달 이스라엘의 정착촌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은 이날 표결에서 이례적으로 기권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관료국 대사들을 소환하고 지원을 차단하는 등 미국과 결의안 표결에 찬성한 안보리 맹의사국들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흑인 민권 운동 지도자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기념일을 앞두고 존 루이스 하원 의원을 비난했습니다. 조지아주 출신인 루이스 의원은 킹 목사와 함께 흑인 민권운동의 상징인 1965년 엘라베마 셀마 평화행진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인권운동가입니다. 루이스 의원은 금요일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당선인을 합법적인 대통령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루이스 의원은 러시아의 대선, 미국 대선 해킹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가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는 걸 도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당선인은 토요일 인터넷 단문 사이트인 트위터에 루이스 의원은 선거 결과에 대해 거짓된 불평을 하기보다는 끔찍하고 추락해가는 지역구의 문제를 고치고 지역 주민들을 돕는 데 더 시간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지난 수년간 루이스 의원을 막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며 트럼프 당선이 이 같은 비난을 비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일주일 앞둔 토요일 미 전역에서 주요 대도시에서 트럼프 당선인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대는 트럼프 당선인의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와 무슬림 입국 금지 등 반이민 정책에 반대하며 이민자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역사적인 흑인 교회에서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크리스 반 홀렌 상원의원은 이 자리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자유의 여신상을 땅에 파묻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미국은 모두의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시위대는 워싱턴 시내에서 흑인 민권운동가 알 샤프턴 목사가 이끄는 우리는 떠날 수 없다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대통령 취임식 다음 날인 21일 워싱턴 DC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반대하는 대규모 여성 행진이 전국적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이 행진에는 전국에서 약 20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프가니스탄 동부 국경 지역에서 길거리 폭탄이 터져 민간인 7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고 아프간 당국이 일요일 밝혔습니다. 아프간 내무부는 이날 오전 파키스탄 국경지대인 랑가하루주 마르골리 마을에서 폭탄 공격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무부는 이번 공격에 대해 아프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자들의 용서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힌 단체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이날 같은 지역에서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 신학교 교사 13명을 납치했습니다. 시리아 반군 측이 토요일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오는 23일 열릴 예정인 평화협상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화협상은 시리아 정부군이 지원하는 러시아와 반군 지원국인 터키의 중재로 열리게 됐습니다. 시리아 반군 단체인 최고협상회의는 이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틀간의 회담을 갖고 아스타나 회담을 지지하며 회담이 휴전체제를 강화해주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상은 유엔이 중재한 제네바 평화협상으로 가기 위한 첫 단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북한 내에 대체로 맑겠고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7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숙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매일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